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23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합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 말씀을 듣는 자 안에서 함께 역사하여 주시사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과 화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 죄인들을 향한 진노를 거두시고 우리를 다시는 정죄하거나 심판하시지 아니하시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진정한 화목은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의 대상이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의 대상으로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화목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다 예수님께로 전가되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삭슬 다 치러주셨고 또한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도 하나님을 완전히 순종한 의로운 자로 받아들여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들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바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누리고 있는 구원의 현실, 칭의, 양자됨의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화목케 하신 사역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입어 하나님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들이 되었고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업인 천국까지 누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현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어도 정말 너무나 놀랍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은요, 분명히 22절부터 now, 즉 이제는으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화목의 현실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마지막 23절하고 연결을 해보면은요, 지금 우리가 이 현실을 누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 현실이 장차 드러날, 장차 이루어질 현실로도 알려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3절을 잠깐만 보세요. 23절을 자세히 보시면 그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죠? 너희가 만일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되리라. If you continue in your faith, 우리가 잘 보듯이 조건절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22절과 연결해서 다시 풀어보면은요,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신 화목의 현실에, 화목의 복음에 우리의 믿음을 두고 그 분명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면 장차 그리하리라, 즉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22절 앞에, 바로 앞에 내용하고 연결이 되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이런 뜻이에요. 23절하고 22절을 다시 연결을 해보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우리가 들은 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이제는으로 시작해서 23절까지 연결해 주시는 내용을 보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구원의 두 면을 볼 수가 있죠.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앞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만, 장차 마지막 날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항상 구원을 성경에서는 두 면으로 알려주세요. 이미 이루어졌지만 또 이루어져야지. 에베소서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말씀을 주십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에베소서 Ephesians chapter 5 verse 26 and 27.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자,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구절에도 보면 장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거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일어날 현실. 그런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체가 누구신지를 이 에베소서 5장에서는 누구로 말씀하시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즉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늘 그의 성령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해가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서게 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오면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죠? 만일 너희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분명히 거룩하게 설 것이다. 이 두 가지 면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을 하실 때에는 그 명하심 속에 누가 일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일하시고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실 때에 그 명하심의 배경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오늘 본문 23절 말씀도 조건절로 되어 있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그리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잘못 이해를 하게 되면, 반대로 이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지 않고 터 위에 굳게 서 있지 않으며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린다면, 거꾸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의 현실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되지 못할 것이라는 뜻일까요? 지금은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서 하나님과 화목되어 있지만 이 현실을 믿음과 소망 안에서 굳게 우리가 지켜가지 않는다면 이 화목을 잃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뜻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것부터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가야 합니다. 참 하나님 백성의 삶에서 이러한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불렀죠? 칼빈주의에서. Perseverance of the saint. 성도의 견인.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끝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 인내하여 분명히 영화에 이릅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구원은 예수님의 나시면서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어 천국 영광에 이루시기까지 그 전체가 하나된 구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한 번 받은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으니 이제 마음대로 죄짓고 살아도 된다. 이 뜻은 더더욱이 아니죠. 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러한 마음을 절대 갖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행위로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은혜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단번에 영원한 칭의를 받았어요. 그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 은혜로 우리가 성화에 가고 있고요. 그 은혜로 우리가 영화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성화는 그저 우리의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화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라면 그 은혜를 더욱 믿음으로 붙들고 더욱 힘써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명하십니다. 절대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요, 서신서 같은 데를 보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마치 구원받은 자처럼 교회 안으로 들어온 교인들 중에 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가서 믿음 없이 살아가는 자들의 예가 나와요.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가 볼 때 배교하는 자들이죠. 배교라는 뜻이 한번 믿었던 자가 믿음을 부인한다는 뜻이에요. 성경이 이들에 대해서 어떻게 알려주시나요? 우리 이미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들이 한번 구원을 받았다가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다시 타락하여 그 은혜를 잃어버린 것으로 말씀하시나요? 알미니언주의자들은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더라도 끝까지 우리의 행위로 지키지 않으면 잃어버릴 수 있다고 가르쳐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안 가르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한 자들을 향해. 그들은 처음부터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거짓 믿음의 고백을 하고 교회 안에 들어와 그리스도인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요한일서 2장 19절에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는데 처음부터 우리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참 성도가 아니라 가짜였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으로 산 자들이 아니라 기독교인처럼 보이게 살았던 자들. 우리가 그러한 예를 이 초대교회 때뿐만 아니고요. 예수님 때에서도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서 살펴볼 수가 있죠. 너무나 희한하게도 예수님의 열두 제자들 중에 누가 속해 있어요? 가짜. 가롯 유다가 속해 있습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역하셨던 교회에 교인으로 속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처음부터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가 처음부터 사단에 속한 멸망의 자식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질문을 갖는 것은 왜 예수님은 처음부터 유다가 사단에 속한 멸망의 자식이었다고 말씀하셨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아시면서도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로 삼아주시고 예수님의 교회까지 들어오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 때를 보면 유다가 예수님의 성찬에까지 참여를 해요. 예수님이 막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유다가 가짜인지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의 유형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알곡들을 불러 모으시지만 그의 교회로 개중에는 가라지도 섞여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거짓 믿음의 고백으로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교회 밖으로 나가는 자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 마음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올바로 말씀을 가르쳐 그들의 입술로 올바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교회로 들어오게 하는 일뿐입니다. 나중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신다고 하셨죠. 그날에 드러나는 겁니다. 이렇게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의 모습에서는 믿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구원을 잃어버린 것 같은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만 참 믿음을 가진 성도들, 참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그 믿음이 크건 작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한 번 받은 구원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어떻게 깨달아야 하는지부터 몇 가지로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인가? 아니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으로 없는 자로 서는 게 우리에게 달린 것처럼 우리가 믿음과 소망 안에 굳건히 서 있으면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그리하리라 그렇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먼저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분명히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성도가 그 배경이 있다는 거죠.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잘 아시죠?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그 골로새서 바로 앞에 Philippians chapter 2 verse 12 through 13. 자,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이 구절을 잘 보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명하십니다. 너희가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니, 구원을 받았는데 또 무슨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하시는 거죠. 계속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형상에서 자라가라는 거예요. 더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죽어가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과 연결해서도 똑같은 말씀으로 볼 수 있죠.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의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자라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명령을 주심으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달렸다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 뒷구절에 13절 말씀이 따라옵니다.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셔서 누가 성령님이 우리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의 소원으로 우리의 뜻으로 우리의 의지로 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루어 가심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성도들은 더욱 힘써서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더욱 믿음에 거하고 더욱 터 위에 굳게 서서 더욱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 그래서 우리가 힘써 열심히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품고 하지만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뒤에 오는 골로새서 1장 29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도 힘써서 복음의 사역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골로새서 1장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신도 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화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을 다하여 복음 사역을 하여 수고하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며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 안에서 능력으로 일하시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은혜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은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제 기쁘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고 힘써 그 뜻을 이루어 가려는 마음이 들 때에 그게 행위가 아닙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기쁘게 이루어 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것이 더 분명해져요. 21절에 보시면 우리의 전에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얘기하셨죠? 나면서부터 어떤 자들이었다고 하셨죠? 악한 행실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나 마음으로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 살던 자들, 즉 완전 타락하고 완전 무능력한 자들, 죄와 허물로 인해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죽은 자들이 뭘 할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가질 수 없고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나니 이 죄인들의 모든 생각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뜻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좀 이루려고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조차도 안 든다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하십니까? 오직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시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하나님과 화목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처음 읽었던 에베소서 5장에서도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시어 흠이 없고 거룩한 예수님의 신부로 세워가신다. 그 배경이 꼭 있다는 거죠. 다른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시작하신 분이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다는 뜻은 이제 우리에게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새 생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할 수 없는 자에게 명하시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자에게 명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새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아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습 이 자체로는 받으실 수 없는 수준이죠.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여전히 죄에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부족하고 한심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한 것을 예수님 안에서 완전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자랑하며 예수님을 통해 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를 자랑하며 내세우며 내 이름을 증거하며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제가 예를 들어보면은요, 이 말씀을 좀 더 잘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 오늘 본문의 명령이나 성경의 명령을 우리가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에 보시면은 죽은 나사로 아시죠? 네? 죽어서 무덤에 묻힌 지 나흘이나 되어서 썩는 냄새까지 나는 그 나사로.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세요. 찾아오셔서 죽은 나사로를 향해 큰 소리로 명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죠? 나사로가 다시 살아 걸어 나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에게 명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걸어 나온 것은 분명히 나사로였죠. 그렇지만 그가 그렇게 걸어 나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나사로의 귀를 열어주셨기 때문에. 나사로에게 명하시고 나사로는 이에 순종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어 있었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걸어 나올 수 있었겠나요? 죽은 자가. 전적으로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이와 같이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며 살아간다면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시 살려주셨고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이라. 이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면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말씀 안에서 보전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날에 우리는 예수님만 찬송할 겁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걸어나온 능력이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듯 우리 성도가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려는 것도 예수님이 주신 새 생명의 능력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새 생명을 받은 자, 예수님이 그 안에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끝까지 믿음과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될 것이요. 그날에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만 찬송하며 감사할 겁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빼앗기지 않고 지키시는 것이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명하시는 것이고 이 안에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뿐 아니라 우리가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설 수 있는 그 배경에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 하시는 것이 있죠. 로마서 8장 33절 34절 한번 가보시겠어요? 한번 좀 같이 찾아볼게요. 로마서 8장 33절 34절 Romans chapter 8 verse 33 through 34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일이 있어요. 자신이 이루신 모든 피와 의의 공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 계십니다.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고소하고 할 때에 예수님이 자기 피와 의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다시는 우리를 정죄하거나 고소하지 못하게 지키고 계세요. 그뿐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항상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우리를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뿐만 아니라 마지막 그날까지도 늘 변함없이 하나님의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아들들로 분명하게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4절에서 25절에서 같은 말씀을 하세요.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영원히 살아계셔서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하신대요.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의 피 죽기까지의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늘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를 온전히 끝까지 구원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시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삶에 항상 가치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에 거하고 터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게 된다면 그 배경에 예수님의 기도가 계셨다는 거죠. 지금도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 위해 쉬지 않고 자기의 피와 의의 공로를 가지고 중보하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어디에서 볼 수 있느냐? 누가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34절.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밀가부로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여기 누가복음 22장 그대로 놔둬보세요. 사단이 밀가부로듯 베드로를 유혹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가 다시 굳게 세워지도록 뭐 하셨다 그러세요? 기도하셨다. 지금 어떤 사건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예수님을 베드로가 세 번 닭 울기 전에 부인하실 사건을 미리 가리켜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비슷한 내용이 그 앞에도 나와요. 누가복음 22장 21절 22절을 보세요. 거기에는 가룟 유다에게 그가 사단의 유혹에 빠져 화가 있을 것이라. 즉 유다가 곧 나가서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 사건을 미리 가르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21절 22절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다른 구절에 보면 그는 처음부터 멸망의 자식이었다. 사단이 그에게 들어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죠.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뭘까요? 베드로는 좀 나은 자였나요? 죄인인 것에서 다르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을 팔아먹은 죄, 예수님을 부인, 그것도 세 번이나 저주하며 부인한 죄, 어떤 게 클까요? 다 똑같이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베드로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는 기도하셨다고 하십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베드로가 돌이키도록 베드로가 다시 굳게 세워지도록 기도하셨다. 그렇지 않으면 베드로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믿음에 거하고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터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살아가고 있다면 지금도 예수님이 우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일하고 계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 면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오늘 본문 말씀을 따라 여러분께 저도 권고합니다. 더욱 믿음에 거하십시오. 더욱 터 위에 굳게 서십시오. 더욱 여러분이 듣고 계신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심서 그렇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새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의 소원을 품으시고 더욱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계심으로 더욱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어느 것에도 흔들릴 수 없는 분들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 수 없습니다. 왜?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이 거하는 곳, 여러분이 서 계신 터, 여러분이 가지신 복음의 소망이 오직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동치 못할 나라인 천국에 있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 항상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아버지의 손에서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함께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어떤 형편, 어떤 처지,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이 찾아와 우리를 흔들더라도 잠시 시험에 들어 아무리 큰 죄를 범하여 우리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돌이켜 믿음에 거하시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의 들으시는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무엇도 여러분을 흔들지 못하게 하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셔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고 거룩한 예수님을 온전히 닮은 아들들로 서게 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한 화목의 교제를 나누어 주실 겁니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은혜 그리고 천국 축복의 현실만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인내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 제가 세 구절 읽고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24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마지막으로 유다서 24절 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우리 삶에 함께 하셔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 안에 시작하신 구원을 끝까지 완성해 가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안에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과 사랑과 소망으로 마음에 품고 더욱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순종하며 예수님 닮아가고 예수님께로 자라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더욱 믿음과 더와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셔서 결국 그날에 주님 앞에 흠과 점이 없이 책망할 것이 없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27장 저 하늘나라는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